안녕하세요. 시설원의학 기말 대비 학습 팟캐스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부, 11강부터 15강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더미는 양분과 수분 관리, 환경 조절 첫째와 둘째, 그리고 시험 단골인 수경 재배와 토양 재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후반부 핵심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반갑습니다. 후반부는 계산식과 비교 문제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왜 그런지 맥락 위주로 풀어드릴 테니까 숫자가 기억에 잘 남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1강, 양분과 수분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필수 영양소가 16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필수인가요?
필수 영양소의 조건이 4가지입니다. 없으면 생명과 생활사를 완성할 수 없고 다른 원소로 대체가 안 되며 대사에 직접 관여하고 모든 식물에 공통으로 필요해야 해요. 단순히 흡수된다고 필수가 아니라 없으면 못 살고 대신할 게 없어야 필수 원소입니다.
정리하면 없으면 못 살고 대체 불가, 직접 관여, 모든 식물 공통이군요. 그럼 결핍 증상이 어디서 먼저 나타나느냐, 이게 이동성하고 관련 있다고 봤는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재이동이 쉬운 원소냐예요.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은 이동성이 커서 결핍되면 늙은 잎, 즉 오래된 아래잎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칼슘, 붕소, 철은 이동성이 작아서 어린잎, 생장점, 과실, 말단 같은 새로 자라는 부위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토마토 배꼽 썩음은 어느 쪽인가요? 시험에 자주 나오던데요.
그게 바로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은 이동성이 작아서 과실 끝까지 못 가요. 거기다 증산이나 수분 이동이 나쁘면 더 심해집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오이 구분과나 기형과가 생기고요.
철 결핍도 함정인데요. pH가 높아지면 철이 수산화철로 침전돼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잎이 노랗게 황화돼요. 결핍 부위가 어린 잎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동성 큰 건 늙은 잎, 작은 건 어린 잎. 짝지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양분이 뿌리로 다가오는 속도, 확산 속도도 순서가 있다면서요?
네, 순서를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질산태 질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염소, 황산, 칼륨 순이고 인산이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인산은 잘 안 움직이니까 뿌리 가까이 줘야 하고 시비할 때도 전량을 밑가름으로 주죠. 이 부분은 15강에서 다시 나옵니다.
확산 속도는 질산태 질소가 1등, 인산이 꼴찌, 기약했습니다. 그럼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일 때 경로도 시험에 나오던데요.
양분 이동은 뿌리털 표피세포에서 시작해서 세포벽 공간이나 세포막 안 원형지를 따라가다가 내초를 거쳐 물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포벽 사이로만 가는 아포플라스트 경로는 내피의 카스파리드에서 딱 막혀요. 그 덕에 식물이 양분을 선택적으로 골라 흡수합니다.
카스파리드가 일종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군요. 자, 이제 수분으로 넘어갈게요. 토양 수분 장력 단위가 특히 함정이라고 하셨죠?
그게 기출 단골입니다. 수분 장력 단위는 PF, 바, 킬로파스칼 이렇게 세 가지예요. 퍼센트는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거지 장력 단위가 아닙니다. 보기에 퍼센트가 끼어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퍼센트는 함량이지 장력이 아니다. 그럼 포장 용수량이랑 위조개수, 유효수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을 흠뻑 준 뒤 중력으로 빠질 물이 다 빠지고 남은 상태가 포장 용수량인데 PF로 약 2.5에서 2.7, 킬로파스칼로 약 33이에요. 반대로 영구히 시드는 점이 위조개수, PF 4.2에 약 1500kPa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식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모관수가 유효수분이고요.
포장 용수량 PF 2.5에서 2.7, 위조개수 PF 4.2, 그 사이가 유효수분. 실제 관수는 언제 시작하나요?
펜시오미터, 즉 장력계로 잰 값으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작물의 관수 개시점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kPa 범위입니다. 함정 하나, 텐시오미터는 토성이 달라도 교정이 필요 없어요. 모래땅이든 점토땅이든 장력값 그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력계는 교정 불필요, 메모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계산식도 있던데요.
관수량은 포장 용수량에서 현재 수분을 뺀 값을 100으로 나누고 근권 깊이를 곱한 뒤 관수 효율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0.4428에서 0.355를 빼고 300을 곱한 다음 0.7로 나누면 약 31.3mm, 100제곱미터당 약 3130리터예요. 식보다 효율로 나눈다는 흐름만 기억하세요.
효율로 나눈다. 그게 핵심이군요. 관수 방식 중에 지중점적이 효율이 제일 좋다고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지중점적은 뿌리 가까이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주니까 효율이 95% 이상으로 가장 높아요. 다만 함정이 있어요. 지중점적은 땅속에 주니까 표토에 염류가 안 쌓입니다. 오히려 지표점적이 건조지역에서 표토에 염류를 집적시키죠. 이걸 거꾸로 낸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지중점적은 표토 염류 집적을 막는다. 반대로 외우면 틀리겠네요. 시설 토양 염류 얘기도 잠깐 나오죠?
네, 시설 토양에서 가장 문제되는 염류가 질산태 질소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담수 처리, 물을 가둬서 씻어내는 거예요. 이건 15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좋습니다. 그럼 12강 환경조절 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조절의 원칙이 뭐였죠?
한 문장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성입니다. 에너지를 최대로 써서 수량을 뽑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에너지 사용을 최대화한다는 게 있으면 그게 틀린 겁니다.
최소 비용, 최대 생산성. 제어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온오프랑 비례 제어 구분이 헷갈려요.
온오프 제어는 말 그대로 켜고 끄는 겁니다. 공기 히터, 탄산가스 시용, 포그, 차광 스크린, 보광 등이 여기 속해요. 비례 제어는 차이에 비례해 조금씩 조절하는데 환기창, 파이프 난방, 모듈식 버너가 대표적입니다. 환기창은 몇 퍼센트 열기로 단계 조절되니까 비례 제어예요.
환기창이 비례 제어라는 게 포인트군요. 그런데 온오프는 너무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잦은 개폐를 막는 장치가 시간 지연 사각 범위 평균 측정값 세 가지예요. 함정은 이 세 가지가 온오프 제어용이지 비례 제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각 범위는 히터를 20도에 맞추고 데드존을 1도 두면 19.5도에서 켜지고 20.5도에서 꺼져서 깜빡임을 막습니다.
시간 지연 사각 범위 평균 측정값은 온오프용. 환기창 계도율 계산도 자주 나온다던데요.
계도율은 온실 온도에서 환기 온도를 뺀 값을 P밴드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온실이 25도 환기 설정이 21도 P밴드가 5도면 4 나누기 5에 100을 곱해서 80% 열려요.
80%. 그런데 풍화창과 풍상창을 따로 여는 게 또 시험 단골이죠?
맞아요. 바람 안 받는 쪽인 풍화창을 먼저 엽니다. 풍상창을 크게 열면 찬바람이 생장점에 바로 들어와 저온 피해가 생기거든요. 풍화창은 피밴드가 작아 먼저 활짝 풍상창은 피밴드가 커서 천천히 조금만 열립니다. 같은 조건에서 풍화창 약 62.5%, 풍상창 약 27.8%예요.
풍화창 먼저만이 이유까지 알면 안 헷갈리겠네요. 난방비 절감 대책도 함정 문제가 있다고요?
네. 난방비 절감으로 잘못된 대책이 바로 밤낮 항온 관리예요. 온도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듭니다. 올바른 건 변온 관리 낙엽 보온 커튼 축 열물 주머니지 중열 활용이고요. 또 보온비를 높이려면 바닥 면적은 넓게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적은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항온 관리는 절감 대책이 아니다 보온은 바닥 넓게, 표면 좁게. 변온 관리는 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낮에 만든 광합성 산물을 해진 뒤 4-5시간 동안 적정 고온으로 잘 흘려보내고 새벽에는 온도를 낮춰서 호흡으로 양분 까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시간대마다 온도를 다르게 줘서 손해를 막는 거죠.
낮에 만들고 저녁에 옮기고 새벽에 아끼고. 그럼 열쇠 강환경 조절, 둘째 난방과 환기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난방부와 두 가지 구분이에요. 최대 난방부와는 가장 추울 때 필요한 열량이라 난방기 용량을 결정할 때 쓰고 기간 난방구하는 난방기간 전체 총열량이라 연료 소비량을 예측할 때 씁니다.
정리하면 최대 난방부하는 난방기, 용량기간 난방부하는 연료 소비량. 짝을 거꾸로 내면 틀리겠네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기준 면적이 바닥 면적이 아니라 온실 표면적이에요. 열은 피복제 표면 전체로 빠져나가니까 표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은 표면적, 바닥면적 아님. 그럼 열이 빠져나가는 경로 중에 뭐가 제일 큰가요?
관류 열량입니다. 피복제를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열인대 전체 열 손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경우에 따라 거의 100%에 가깝기도 해요. 나머지 환기전 열량과 지중전 열량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보호는 피복제 관류열을 잡는 게 핵심이죠.
관류열량이 60% 이상으로 최대. 환기도 시험에 나오죠? 환기율이랑 환기횟수가 헷갈려요.
분모만 다르게 외우면 됩니다. 환기율은 환기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거고 환기횟수는 환기량을 시설용적으로 나눈 거예요. 율은 바닥횟수는 부피로 짝지으세요. 그리고 자연환기는 풍속 초속 2m 이상이면 바람의 힘인 풍압력이 초속 1m 이하로 잔잔하면 온도차가 우세합니다.
율은 바닥 쾌수는 용적. 빠른 바람은 풍압 잔잔하면 온도차. 냉방 얘기도 잠깐 짚어주세요.
시설 냉방은 주로 물이 증발하며 열을 뺏는 기화 냉방을 씁니다. 그래서 공중 습도가 낮을수록 즉 건조할수록 냉방 효율이 커져요. 펜앤드포그 물방울 크기는 약 0.05mm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측창만 쓰면 윗부분이 10에서 15도 더워지니 측창과 천창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건조할수록 냉방 잘됨.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열내강 수경재배인데요. 먼저 수경재배가 뭔지부터 정리해 주세요.
수경재배는 흙 대신 양액으로 키우는 무토양재배입니다. 뿌리 환경, 그러니까 pH 5.5에서 6.5의 시용 존산소 온도를 정밀 제어하는 첨단재배예요. 특히 용존산소가 5ppm 이상 유지돼야 뿌리가 숨을 쉽니다.
용존산소 5ppm 이상. 그런데 양액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함정이 있어요. 기체는 따뜻한 물에 덜 녹습니다. 그래서 양액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뿌리가 산소 부족에 빠지죠. 온도 높으면 용존산소 높아진다는 보기는 틀린 겁니다.
따뜻한 물엔 산소가 덜 녹는다.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수경재배 방식이 여러 계단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산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로 나누면 쉬워요. 담액 수경 DFT는 뿌리 전체를 깊은 양액에 담그고 기포 발생기로 강제로 산소를 넣습니다. 박막 수경의 NFT는 뿌리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일부만 얇은 양액층에 닿게 하고요. 분무경은 아예 뿌리에 양액을 안개처럼 뿌려서 공기가 충분합니다.
DFT는 담그고 NFT는 얇게 흘리고 분무경은 뿌리는 거군요. NFT가 시험에 특히 자주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방막수경 NFT는 배드의 경사가 핵심이에요. 60분의 1에서 80분의 1 정도 기울여서 얇은 양액층을 간헐적으로 순환시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순수수경이 고국 내에선 엽채류나 쌈채소에 많이 써요.
NFT 경사 60분의 1에서 80분의 1. 흙은 아니지만 뭔가 깔아주는 배지경도 있죠?
내고형 배지경입니다. 무기배지는 안면펄라이트 질석자갈모래 같은 거고 유기배지는 코코넛 코이어피트 훈탄 톱밥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함정 코코피트는 코코넛을 가공한 거라서 유기배지예요. 무기로 고르면 틀립니다. 요즘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코코피트는 유기배지. 헷갈리기 딱 좋네요. 양액 탱크를 A랑 B 두 개로 나눈다던데 왜 그런가요?
이게 단골 문제입니다. A탱크엔 질산칼슘 같은 칼슘 성분과 철을 넣고 B탱크엔 인산과 황산미량 원소를 넣어요. 칼슘이 인산이나 황산을 고농도에서 만나면 돌처럼 굳어 침전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관하다 물에 희석할 때 섞습니다. A는 칼슘과 철비는 인산과 황과 미량 원소로 외우세요.
칼슘과 인산이 만나면 침전되니까 AB 탱크를 나눈다. 명쾌하네요. 양액 pH 관리도 중요하죠.
양액은 pH 5.5에서 6.5로 맞춥니다. pH가 높아지면 철망가나 연봉소 같은 미량원소 흡수가 줄고 특히 철이 부족하면 어린 잎이 노랗게 돼요. 열한 강에서 본 철결핍과 같은 원리죠.
철결핍, 어린 잎 황화가 또 나오네요. 비순환에서 순환으로 바꿀 때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던데요.
그게 양액 살균 장치입니다. 배액을 재사용하려면 그 물에 병원균이 섞일 수 있잖아요. 살균을 안 하면 병이온 시설로 퍼지니까 순환식으로 바꾸려면 살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외선 살균은 철킬레이트를 망가뜨려 철이 불용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요.
비순환에서 순환으로 가면 양액 살균 장치. 식물공장이랑 우주농업 얘기도 시험에 나온다고요?
네. 식물공장은 계획적이고 대량으로 균일하게 무농약으로 생산하는 게 장점이에요. 함정은 수확물이 미세먼지에 오염된다는 보기인데 밀폐된 깨끗한 환경이라 오히려 오염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주농업 인공광원은 LED예요. 저전력장 수명 근접 조사광질 조절이 장점이죠. 단 LED가 자연광과 비슷하다는 건 틀린 설명입니다.
식물공장은 미세먼지 오염 저금, 우주농업 광원은 LED. 그럼 수경재배 전체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주세요.
장점은 같은 작물을 연작할 수 있고 무농약 청정 농산물을 얻고 생육이 빠르고 균일해 수량이 늘고 자동화가 편한 거예요. 토양 재배가 안 되는 곳에서도 키우고요. 단점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양액 관리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결정적으로 양액의 완충 능력이 대단히 약하다는 겁니다.
완충 능력이 약하다는 게 수경 재배의 핵심 단점이군요.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어요?
흙은 양분과 pH를 붙잡아주는 완충 능력이 있는 대양액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EC나 pH가 한번 틀어지면 작물이 곧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만큼 정밀 관리가 필수죠. 이게 곧 토양 재배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5강 토양 재배로 넘어가서 수경 재배랑 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토양 재배의 가장 큰 문제는 염류 집적이에요. 시선하는 비가 안 들어와서 염류가 씻겨 나가지 못하고 거기다 비료를 많이 주는 다비 재배를 하니까 자꾸 쌓입니다. 그 집적되는 주된 염류가 바로 질산태질소예요. 열한강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시설 토양은 EC가 높고 pH도 높아지고 통기성이 나빠지고 연작장애가 생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시설 토양 특성이에요. 수경 재배는 흙이 없어 염류 집적이 없는데 토양 재배는 염류가 쌓이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경 재배는 염류 집적 없음, 토양 재배는 염류가 쌓인다. 숫자로도 비교가 되나요?
네. 노지밭 토양 EC가 DS 퍼미터로 약 0.6인데 시설 경엽체류 토양은 2.4까지 올라갑니다. 4배 정도 높은 거죠. 그만큼 시설 토양에 염류가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노지 0.6 대 시설 2.4.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럼 쌓인 염류는 어떻게 빼나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담수 처리입니다. 물을 가둬서 염류를 녹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준은 1제곱미터당 200에서 400리터입니다. 객토심 경유기물 시용도 대책이고요. 함정은 다비재배를 대책으로 넣은 보기인데 다비재배는 오히려 염류 집적의 원인이지 대책이 아닙니다.
담수 처리가 정답, 다비재배는 원인. 토양 소독 온도도 시험에 자주 나오던데 정리해주세요.
이게 단골 함정입니다. 온도별로 죽는 대상이 달라요. 60에서 70도면 다수의 바이러스 질산화, 성균 토양의 축류가 죽습니다. 이게 기출 정답으로 자주 나와요. 주의할 건잡 초종자는 더 높은 70에서 80도 암모니아 화성균은 100도 이상이라야 죽습니다.
정리하면 60에서 70도는 바이러스와 질산화성균과 토양해충, 잡초종자는 더 높은 온도. 태양열 소독은 언제 하나요?
한여름 7월에서 8월 고온기 휴작기에 합니다. 유기물과 석회질소를 넣고 물을 댄 다음 투명 비닐로 덮어 밀폐하면 땅 표면이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서 소독이 돼요. 휴작기에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름 휴작기에 투명 비닐로 밀폐. 마지막으로 12비료 주는 양 계산도 정리해 주세요.
이론적 12량은 작물 흡수량에서 흙이 자연이 공급하는 양을 뺀 다음 비료 이용률로 나눠줍니다. 흙이 알아서 주는 만큼은 빼고 식물이 다 못 먹는 걸 감안해 이용률로 나누는 거죠.
흡수량에서 천연 공급량 빼고 이용률로 나눈다. 비료를 나눠주는 방식도 원소마다 다르다고요?
네. 질소와 칼리는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반반 나눠주고 인산은 잘 안 움직이니까 전량을 밑거름으로 한 번에 줘요. 열한강에서 인산 확산 속도가 가장 느렸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EC가 이미 높은 토양이면 밑거름을 줄여야 합니다. 염류가 많은데 거름을 더 주면 장애가 심해지니까요.
질소 칼리는 반반 인산은 전량 밑거름 EC 높으면 기비감량, 깔끔하네요. 자, 그럼 오늘 3부 전체를 한 번에 묶어주세요.
열한강은 이동성 큰 양분은, 늙은 잎 작은 양분은, 어린 잎 결핍 수분 장력 단위는 PF바 킬로파스칼이고 퍼센트는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열두강은 최소 비용 최대 생산성 환기창 계도율과 풍화창 먼저 열기 항온 관리는 절감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13강은 최대 난방 부하는 용량 기간 난방 부하는 연료 관리 열량이 60% 이상.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14강과 15강. 수경 재배는 흙 없이 양액으로 정밀 제어하지만 완충 능력이 약한 게 약점이고 토양 재배는 질산태질소가 쌓이는 게 문제라 담수 처리로 씻어낸다. 이 대비를 꼭 기억하세요.
수경 재배는 완충 능력 약점, 토양 재배는 염류 집적 문제. NFT 경사 60에서 80분의 1 AB 탱크는 칼슘 침전 방지 토양 소독 60에서 70도. 이 숫자들 꼭 챙기세요.
맞습니다. 계산식은 흐름만 잡으면 풀리고 비교 문제는 짝을 거꾸로 낸 함정만 조심하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정리하신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1부부터 3부까지 시설 언의학 15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헷갈리는 함정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시험장에서 침착하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